우연한 듯 보이지만 하나님의 섭리가 이 나오미와 룻삶 가운데 어떻게 임하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제와 그제 아침에 살펴보았던 것처럼 룻기는 굉장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사사기와 사무엘상 중간에 위치해 있고 또 룻기는 이 구속사에 있어서 이 사사시대 정말 다 왕이었고 자기 속에 있는 어른들을 행하였더라라는 또 다음 세대가 아니고 다른 세대가 일어나서 정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로 가득 차 있는 그때에도 아 이런 사람들이 있었구나. 아 시대를 탓할 것이 아니라 정말 그 사사 시대에도 보아스 같은 사람이 있었구나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대가 아무리 악하고 또 악하여도 시대를 탓할 것이 아닙니다. 그 악한 시대 중에서 그 세대 중에서도 또 믿음의 사람이 분명히 존재하고 하나님은 그 믿음의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을 해나가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이 아무리 악하여도 오늘 이 보아스 같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을 이루는 그런 축복의 통로가 될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우리 자녀들이 우리 다음 세대들이 이 보아스 같이 정말 준비된 사람, 보아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사람, 이 악한 세대에 세상 풍조를 따르지 아니하고 자기 속에는 어른들을 행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며 그 뜻을 이루는 그런 사람, 오늘 3대 동일 신앙으로 오늘 여러분 가정 가운데 자녀들과 그 손주들이 이 보아스 같이 준비되는 그런 복된 삶이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자, 룻이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고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입니다 하고 믿음의 결단을 하고 이 돌아왔을 때의 이야기잖아요. 어제 아침에 보았던 것처럼 1장 22절에서는 그들이 이렇게 뭐 지금 돌아올 때 보리 추수 시작할 때에 베들레헴에 이르렀다. 보리 추수 시작할 때 기가 막힌 하나님의 타이밍을 지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만약 돌아왔는데 먹을 것이 전혀 없었다면 그들은 살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보리 추수 시작할 때 그리고 오늘 본문의 3절에 보니까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인 친족 보아스에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그랬어요. 우연히라는 그 단어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또 4절에 보니까 마침 그랬어요. 마침 우연히 그리고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으로부터 와서 베는 자들에게 이르되 하고 그때 보아스가 그 밭에 나와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우연히 마침 그런데 이것이 기가 막힌 하나님의 섭리를 드러내는 단어들이라는 거죠. 우리 TV 켤때 리모컨으로 이렇게 켜고 선풍기 켜고 그렇습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지금 이 보아스와 룻을 만나기 위해서 리모트 컨트롤러를 사용하는 것처럼 우연히 그리고 마침이라는 이 단어를 통하여서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기가 막히게 섭리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런데 우연이 아니라 한치의 어긋난도는 하나님의 연출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운이 좋았다라고 말하는 그 지점에 하나님의 손길이 있는 것입니다. 안 믿는 사람들은 아 그래 운이 좋았어 이렇게 말하죠. 그러나 믿는 사람들은 그 운이 좋았다라는 그 지점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구나. 아 하나님의 손길이 있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어쩌다 보니 그렇게 된 거야? 어쩌다 보니 그렇게 되었어?라고 안 믿는 사람들 그렇게 말할지 모르지만 아니요. 어쩌다 보니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그럴 수밖에 없었던 은혜와 섭리가 거기에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손길, 우리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손길이 어떤 때는 우연하게, 어떤 때는 마침 그렇게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누구를 만나든지 아니면 무슨 상황을 만나든지 참 공교롭게 되었네. 그게 아니고 공교롭게가 아니라 하나님이 때마침 만나게 한 사람이고 때마침 만나게 하는 사건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삶 가운데 우연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리모트 컨트롤이 지금 작동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를 하여금 만날 자를 만나게 하십니다. 우리를 하여금 그 환경, 그 사건 속에서 깨닫게 하시는, 우리를 교훈하시는,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거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어떤 사람을 만나고 또 또 어떤 상황을 만나면 이게 우연이구나 그것이 아니라 아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통해서 지금 뭔가 내게 리모트 컨트롤을 하고 계시는구나라고 여기시면 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주님의 은혜 안에 우리는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주님 은혜 안에 있지 아니할 때는 사주팔자의 메인 인생이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더 이상 이제는 손금이나 관상이 필요 없습니다. 왜요? 예, 사주팔자에 매여 있는 인생이 아니고 주님의 섭리 안에 있는 인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더 이상 손금 볼 이유가 없습니다. 관상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주님의 섭리 안에 있는 백성은 그렇던 거죠. 그런데 여러분이 손금 보고 관상을 보고 그 관상에 의지한다면 주님의 섭리를 우리가 받아들이지 않는 것과 다를 바가 없는 거죠. 그래서 더 이상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결코 어떤 사주팔자가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오직 우리의 인생,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어떤 사람을 만납니까? 어떤 상황을 만납니까? 그게 우연한 사건이 아니라 우연한 만남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만나게 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룰스를 보면, 자, 은혜를 입었다고 그랬어, 은혜. 근데 은혜를 입었다는 것은 그냥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는데 하나님께서 주셨다라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오늘 이 룰스를 통해서 볼 때에, 은혜를 입으면 누군가 곡식을 가져다 줄 것이라 기대하면서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오늘 룻이 어떻게 했는가 보시죠. 7절에 봐보실까요? 그의 말이 나로 베는 자를 따라 단 사이에서 이삭을 줍게 하소서하였고 아침부터 와서 잠시 집에서 쉰 후에 지금까지 계속 하는 중이니이다 그랬어요. 계속 아침부터 저녁까지 잠시 쉰것 외에는 계속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쉬지 않고 일을 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것입니다. 우리가 은혜를 잘못 해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은혜 그러면 나는 아무것도 안 하는데 그냥 하나님께서 그냥 막 부어주시는 거, 하나님께서 그냥 막 주시는 거, 물론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룻을 통해서 볼 때에 아, 은혜라는 것은 누군가 곡식을 가져다 주도록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이방 여자의 몸이었죠. 또 그렇지만 곡식을 구하러 나섰고 은혜 베푸는 자를 따라서 이삭을 주었으며 오늘 표현들 하면 아침부터 잠시 쉰것 외에는 지금까지 계속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 룻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 은혜는 그렇게 임하는 거구나. 우리가 가만히 있어서 임하는 게 아니라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이 새벽을 깨고 옥합을 깨뜨려서 하나님 앞에 구하고 의지하고 몸부림치고 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사실은 그렇지 아니하면 은혜가 임했음에도 불구하고 은혜가 임한 줄을 모르는 거죠. 내가 기도하지 않고 어떤 은혜가 임하면 그것은 그냥 우연하게 생긴 것으로 착각합니다. 그런데 기도하고 정말 그 일이 응답이 되면, 아, 우연하게 생긴 게 아니라 내가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내 기도에 응답해 주셨구나 하고 간증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주님의 은혜를 구하고 주님 앞에 최선을 다해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주시는 은혜가 아, 진짜 하나님께서 내삶 가운데 부어주시는 은혜구나 라고 깨달아지고 감사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은혜를 구하는 사람은 정말 누구보다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기도하는 사람, 최선을 다해서 섬기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리고 주어진 모든 것이 은혜임을 고백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누가복음 10장의 말씀, 10명의 나병 환자 이야기했던 것처럼 10명이 다 나음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중에 딱 사마리아 사람 한 사람만 와서 주님께 감사했다고 그랬어요. 은혜를 아는 사람은 감사가 되는 거죠. 그런데 은혜가 은혜인 줄 모르면 감사가 되지 않는 거죠. 분명히 주님의 은혜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은혜인 줄 모르기 때문에 감사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아, 정말 주님의 은혜구나라고 깨달아지면 주님께 감사하는 인생이 되고, 감사하면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되고 계속 선순환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은혜는 결코 게으름을 말하지 않습니다. 가만히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냥 이렇게 이렇게 해주셨다 그게 아닙니다.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기도를 하고 최선을 다해서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기고 주님을 사랑할 때에 주님이 베푸시는 은혜구나라는 것이 느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감사할 수 있는 것이고요. 오늘 룻은 그와 같이 최선을 다해서 아침부터 잠시 신고되어 있는 지금까지 이와 같이 일했다고 그랬어요. 그때에 보아스가 그 소녀를 보고 은혜를 베풀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보아스를 통하여서 은혜를 베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보아스의 인애, 헤세드가 이 경계를 넘어서 이방 여인 룻을 룻에게 흘러가게 됩니다. 보아스는 룻이 다른 밭을 헤매야 하는 그 수고를 덜어주었고 낯선 땅에서 혼자 일하다가 못쓸 일을 당하지 않도록 보호해 주었습니다. 그것이 이제 9절에 나오죠. 또 이방인으로서 눈치를 살펴야 하는 이 룻의 처지를 알고 마실 물까지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9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그들이 베는 밭을 보고 그들을 따르라. 내가 그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너를 건드리지 말라 하였느니라. 목이 마르거든 그릇에 가서 소년들이 기러온 것을 마실지니라 하고 마실 물까지 그와 같이 혈압 있게 살펴 신경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보호와 온전한 상이 이 모압 여인 루데까지 임하기를 기도까지 해주고 있습니다. 그 12절을 보니까 여호와께서 내게 행한 일을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네게 온전한 상 주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온전한 상 주기를 원하노라. 이렇게까지 이렇게 정말 자기에게 있는 이 은혜를 흘려보내는 이 보아스의 모습을 알게 됩니다. 그런데 이때가 어느 시대라고요? 1장 1절에 보면 사사들이 다스리는 시대, 사사시대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죠. 사사시대는 그때 왕이 없었으므로 자기 소견에 오른대로 행하는 지극히 개인적이고 지극히 이기주의가 팽배한 그런 시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아스는 이 하나님의 은혜를 흘러보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보아스를 통하여서 룻이 보호를 받고 있는 것입니다. 이 룻이 보호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나중에 룻을 통하여서 오벳이 태어나고 오벳이 이새를 낳고 이새가 다윗을 낳고 그래서 다윗의 증조 할머니가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와 같이 다윗의 족보를 이루고 그것이 예수님을 이 땅에 오게 하는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보아스와 룻을 통해서 그랬다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보아스가 베푼 은혜에 정말 룻은 어땠어요? 굉장히 당황스럽지 않았겠습니까? 굉장히 정말 어떻게 보면은 놀라운 일이죠. 그래서 10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룻이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그에게 이르되 나는 이방 여인이거늘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보시나이까 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또 13절에 보면 룻이 내 주여 내가 당신께 은혜 있기를 원하나이다. 나는 당신의 하녀 중에 하나보다 같지 못하오나 당신이 이 하녀를 이로하시고 마음을 기쁘게 하는 말씀을 하셨나이다. 나는 하녀보다도 못한 처지인데 당신이 내게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라고 룻의 반응입니다. 그러니까 보아스는 단지 룻이 이삭을 줍도록 도운 것에 불과하죠. 그런데 사실 이스라엘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그 길을 열어주었고 이 룻의 환대를 통해 이 보아스가 룻을 환대함을 통하여서 이방 여인에까지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도록 지금 길을 열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방 여인이자 하녀 중 하녀보다도 못한 나라고 표현했던 이 룻 입장에서는 어찌하여 내게 이런 은혜를 베푸시나이까 하고 묻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은혜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방 여인이었고 아무것도 아니고 정말 하녀 중 하녀보다도 못한 자기에게 어찌하여 내게 이런 은혜를 베푸시나이까라고 이렇게 하고 말하는 것을 봅니다. 내 주여 내가 당신께 은혜 있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고백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 룻은 정말 자기가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은혜를 입었음을 고백하는 것이죠. 은혜는 본래 이와 같이 낯선 것입니다. 이해할 수 없는 사랑에 매일 놀라고 당황해 하는 것이 은혜인 것입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은혜 크고 놀라워 찬양하는 것이 은혜인 것입니다. 이렇게 그것을 고백할 줄 아는 사람이 진짜 그리스도인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 보아스와 룻을 통하여서 아, 이 은혜가 흘러가는 것이 얼마나 복된 일인지 보아스를 통하여서 보아스는 상당히 부자였잖아요. 가지고 있는 것을 또 흘려보내고 또 룻은 그것을 받으면서 그 큰 은혜가 내게 임한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고백하고 정말 이 하녀보다도 더 못한 자기의 삶 가운데 주신 이 은혜를 찬양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에게 임한 은혜는 무엇입니까? 오늘 사사시대와 같은 이 악한 시대에도 아 이런 사람이 있었구나 할 정도로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칭찬받는 그런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